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형편 속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고를 하고 살다 보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는 늘 거기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의 삶을 적응했고 또 어떻게 지내면 되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주변에 도움을 받을 가족도 있고 해서 뭐 익숙하게 잘 지낼 수 있지만 거기서 새로운 세계로 떠나간다는 것은 그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새로운 주님의 세계에 가려면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 지금 막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정도로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는 한 사람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땅끝까지가 아니라 사마리아까지도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자,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왜 큰 핍박이 일어났느냐. 자,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렇게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죠. 그런데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핍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이 큰 핍박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더 큰 영적 세계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옮기시는 걸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위험과 위기가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근대사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각국 경제 지표가 있는데 이제 몇 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인가. 전부 다 모든 나라들이 경제 성장의 그 목표를 낮춰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문화적인 부분에도 문화예술, 특히나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스포츠. 여러분, 지금까지 특별한 그런 일이 없고는 올림픽 경기가 취소된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동경올림픽, 일본은 이 동경올림픽을 다시 일본을 재건하는, 다시 일본이 일어나는 그 발판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이 20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질 못한 겁니다. 저성장으로 인하여서 일본에 엄청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제적인 격차가 커서 일본 제품을, 일본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20년 동안 성장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야, 일본 제품 싸고 괜찮네 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그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장을 이루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이 늘 우리나라 불매운동을 우습게 여기다가 제대로 이제 한번 우리나라가 불매운동을 통해서 일본이 더더욱 경제적인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일본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중요 소재를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한국은 그 덕분에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국산화와 그다음 공급처의 다변화를 이루면서 일본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줬습니다. 큰 코 닥친 거죠. 일본이 한국을 얕잡아 봤다가 큰 코 닥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만은 전 세계가 어려웠지만은 아마 가장 호황을 이룬 것은 우리 선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지난해 전 세계 코로나를 팬데믹이 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복음의 성장을 이루었고 또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굿뉴스 스페셜이라고 토요일마다 우리 작년회를 마치고 나면 선교회 뉴스를 듣고 또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저희 선교회 홈페이지에 기사가 늘 올라오는데 또 그 기사를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몇몇 교회에서 한정된 그런 교회들만 기사를 올렸는데 요즘은 전국에서 물론 전 세계 말할 것도 없고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야, 전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늘 제가 이제 그 뉴스나 기사들을 눈여겨봅니다.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도 활발한 활동을 하지만 또 보고 배워야죠, 보면은. 참 감사한 것은 이제는 전국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전 세계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 이전보다 우리는 더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주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고 계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이렇게 일을 하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늘 오프라인상에서 대면 예배, 대면 집회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10배, 20배, 100배, 1000배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요. 꼭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아니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했는데도 이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큰 핍박이 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한 번도 가려고 생각지 않았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큰 핍박이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결코 망해.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에게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영역으로 새로운 세계에 옮기려고 하나님이 큰 핍박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어떤 세계로 옮기려고 하실까? 우리는 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새로운 세계에 가는 부분에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어려움이라는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옮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지금 한국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단속하는 데는 없어요. 보면 미국 대통령도 한국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외부에서 봐도 한국 내만 아니라 외부에서 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가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니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린 더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사업이라고 따진다면 복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손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왜 이 복음 사업이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겠냐? 절대 하나님은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야 그러면 내 인생도 이 복음과 함께하는 동안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하겠구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체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그 대만에서도 반도체를 생산을 많이 하는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불이 나면서 그걸 다시 복구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자동차든 가전제품이든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 손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반도체 물량 부족으로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불화수소나 뭐 포토레지스트나 뭐 이런 반도체 필요한 중요 이런 소재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시설을 투자를 해서 과연 이걸 삼성에서 사주느냐 또 다른 소재들을 개발했을 때 대기업에서 이걸 사주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안 사주면은 개발비만 시설비만 투자하고 손실을 보니까. 그런데 참 고맙게 일본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소재 공급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해줄 수 없는 나라고 언제 수출을 금지할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니까 다른 루트를 찾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수출 금지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의 아뜨거라 이거 잘못했다가는 일본의 의존도가 70% 80% 됐는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 이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기술이 있는 기업에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재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소재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국산화를 이루고 또 공급을 다변화하면서 일본은 큰 손해를 봤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된 소재라든가 대기업에 필요한 소재들을 대기업에서 사주기만 한다면 기술 개발을 위하여 투자를 하고 시설을 투자하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 하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전제품 1위 업계에서 사주겠다고 하면은 이건 충분히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도 망하지 않는 게 복음 사업인데, 자, 그럼 내가 이 복음 사업에, 복음의 일에 투자를 할 때, 복음의 일에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내 인생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 그냥 그대로라면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하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에 가게 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뒷받침하고 복음 위에 살도록 하고 복음을 섬기도록 하고 만 가지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복음 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복음의 복음 사업을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대비를 하지 않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면, 복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은 그걸 몰랐습니다. 다윗을 위하면 다윗 때문에 보호를 받는데, 내가 다윗을 위할 일이 뭐가 있냐? 그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다윗은 누구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준비된 음식을 그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무시했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들하게 여기고 복음을 시들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전에 우리 교회 카드 체크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래도 줄고 다들 가맹점마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카드 체크기 사업이야말로 안 그래도 사양길이었고 정부의 시책도 소상공인들 보호한다고 5만 원 이하는 사인 없이 그냥 결제하도록 해서 많은 수익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복음을 위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 복음을 위할 때 하나님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카드 체크기 사업에서 벗어나고 그와 전혀 다른 분야인 다른 일들을 하게 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그것 때문에 회사가 오히려 살아남고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카드 체크기 건수 누가 좀 더 먼저 챙기느냐 막 싸우고 이러다가 교회와 멀어지면 다 망하는 길을 가고 교회와 함께하는 형제님들은 집사님들은 장로님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걸 얘기해요. 왜? 복음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이 복음을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동안 내 삶의 모든 것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시들하게 여기고 복음을 시들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더 복음을 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가 닥치면 야,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복음 위해야지. 지금 내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도 많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할 상황이 아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야, 내가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만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잘되게 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예전에 재판을 받으실 때 박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재판하는 일은 자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더 복음 많이 전할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재판 일을 같이 했던 우리 진행부 목사님들이 법에 대해서 뭘 아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은 주님께 맡긴 거죠. 주님께 맡겨놓고 복음 일을 더 하시는, 그 당시 복음 일을 30%가량 목사님 삶 전체가 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는 삶인데도 그 해에는 복음 일을 한 30% 더 복음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지켜보면서 야, 정말 저게 답이구나. 어려움이 닥칠수록, 문제가 닥칠수록 그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위해야 되구나. 근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들 지켜보면, 야, 저게 어려울 때 더 복음을 위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은 등한시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작년을 와요. 작년을 와서 앉아있지만 막 늦게 온다든지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성경책도 안 들고 와서 그냥 와서 앉아는 있는 거예요. 일을 그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망하는데. 어려울수록 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나오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 큰 핍박이 나서 흩어졌고, 2절,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런 큰 핍박과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핍박이 닥치던, 또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보던, 하는 일이 어려움이 닥쳐서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고 시험 들면 뭐부터 중단합니까? 마음 어렵고 시험 들면 뭐부터 중단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고? 아니, 내가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 죽여 내가 복음 전하는, 무슨 복음을 전해? 복음 전하는 일부터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은 어려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가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인하여서 온 교회가 크게 슬퍼하고 울었는데 그 다음에 뭘 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슬픔이 변하여서 큰 기쁨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크게 실패를 했다.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크게 성공하게 하시는 거고 큰 손실을 봤다. 복음 전하면 큰 이득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복음 전해야 되고 힘들어도 복음 전해야 되고 망해도 복음 전해야 되고 일이 안 돼도 복음 전해야 되고 누구한테 돈을 떼어도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큰 기쁨으로 갚으시는 정반대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예?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니까 내가 일단 취업부터 하고 봐야지 지금. 뭐 내가 취업도 안 되는데 지금 뭐 신앙은 무슨 신앙, 복음은 무슨 복음.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직장을 잃으면요. 직장부터 잡고 봐야지. 아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이 삶,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울이 각 집으로 다녀 남녀를 끌어 옥에 넘겼는데 아, 좀 잠잠하고 있어야 되겠다. 잠잠하고 있다가 좀 나아지면 복음 전해야지. 아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이 됐는데 이제 그 전에 막 그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선교사들 가운데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고 지혜롭게 그러면서 좀 복음 전하는 부분들을 좀 접어두고 좀 핍박이 좀 없어지면 복음 전하려 했던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교회를 떠나고 복음 전의 직분도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아니 어려울수록 복음 전하면 복음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복음 전도자가 핍박이 있다고 핍박을 피해서 잠잠하고 조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면 복음 때문에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때로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내가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친구와 멀어지지 않을까? 복음 안 전하면 친구와 멀어집니다.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방목사님이 친구가 됐죠. 지난번 우리가 달라스에 수양회를 할 때 남미하고 파라과이하고 미국하고는 가깝지 한국하고는 멀지만은 달라스 수양회에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데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달라스 공항에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을 좋은 호텔인데 그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우리가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보통 호텔은 객실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컨벤션 홀을 빌려주지 주방을 내어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호텔은 우리에게 주방까지 다 내주니까 우리가 요리를 하고 우리가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좋은 게 뭐냐면은 호텔이니까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달라서 수양회를 참석한 거예요. 아마 수양회에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나. 우리 행사에 한번 왔다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저도 수양회를 오셨길래 그냥 하루 이렇게 뭐 왔다가 인사하고 만나고 또 뭐 다른 일 보러 가시는 줄 알았는데 수양회를 참석하고 마지막 날 성찬식까지 참석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 오셔 첫날 방송사님하고 같이 뵀는데 이분이 또 저를 또 알아보더라고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마지막 인상 깊게 그런 마지막 비행기 타러 공항에서 이제 막 출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제가 이분에게 마인드 강연 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복음을 다시 한번 쭉 또 정리해서 풀어드렸는데 그럼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분인데 나에게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인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나 혼자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 이분에게 마인드 교육을 소개하고 마인드 교육과 접목되어 있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주십시오. 근데 마지막 날까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이제 없고 이제는 다시 없어 보이지만 저는 그 늘 무거운 가방,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마인드 교육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런데 뭐 VIP 만나고 이럴 때 막 가방 들고 안 다니죠. 뭐 대통령 옆에 미국 대통령 옆에 핵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VIP 만나는 누가 뭐 가방 맨날 들고 다니겠습니까? 보면 가방이 별로 필요가 없죠 보면은. 그래서는 가방을 늘 들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시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이분에게 마인드 강연을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공항에서 출국을 해야 되고 이제 출국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또 목사님은 공항에 오셔가 인사를 드리고 그 당시 우리가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목사님은 말씀 전하러 가시고 저희들 마지막까지 배웅해 드리려고 남아 있었는데 그때 전혀 뜻밖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길을 의심할 정도로 비행기가 연착됐다는 소식이 들려지는데 저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왜? 이제 출국 전이니까 모든 인사고 뭐고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출국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비행기가 딱 한 시간 연착됐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대사도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비서도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는데 제가 제안을 했죠. 제가 마인드 교육 좀 해드리겠다. 괜찮겠냐고.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을 때울 수 있으니까.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또 좀 있으니까 한 시간 더 연착됐다는 거예요. 두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한국을 짧은 일정으로 방문했는데 내게 두 시간이나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트북을 펴서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그 장면이 사진도 너무 잘 나왔어요. 왜? 대통령 출국하시는 날이니까 카메라맨들 영상선교부 전부 다 이제 다 장비 가지고 와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제가 마인드 교육한 걸 소개할 때 대통령 각하에게 마인드 강연하는 노트북 탁 펴서 옆에 통령이 있고 마인드 강연 그 사진을 소개하는 너무 잘 나왔어요 사진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는 동안 만 가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마인드 강연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또 연결해서 복음과 연결해서 또 복음도 또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아주 이제 인상 깊은 마지막 그 미팅을 마쳤죠. 보면 충분히 마인드 교육, 그분이 굉장히 마인드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얼른 전화를 받으시고 전화를 끄고는 이 전화기를 호주머니에 넣기 전에 계속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분이 막 그 마인드 교육에 끌려오는 거예요. 뭐 막 반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미국 달라스에서 만났는데 저를 딱 알아보면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얼굴 알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마인드 강연했던 분 하면서 저를 알아봐 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 가지로 도우시는데 복음을 위하는 동안 복음을 위하기 때문에 저도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숙제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마인드 교육을 잘하느냐가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인드 강연을 잘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마인드 강연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고 복음을 위할까? 왜? 그래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인드 교육을 복되게 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저도 처음에는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하고 어떻게 연결을 짓지?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필리핀에 마인드 교육이 막 진행됐는데 여러분 필리핀은 동양에서 이 아시아에서 특별한 나라입니다. 교황청에서 교황이 매년 방문하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황 잘 안 오지요. 그리고 바티칸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도 불교 국가고 뭐 미얀마도 불교 국가고 한국도 외부에는 불교 국가로 봅니다. 나머지 뭐 또 공산주의 국가고. 그래서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로 특별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필리핀을 하나님이 우리와 마인드 교육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유난히 필리핀 쪽에 마인드 교육을 많이 하고 또 필리핀 교사들이 한국 와서 마인드 교육 연수를 받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과 마인드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필리핀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캐톨릭 국가니까 마인드 교육과 성경과 접목해서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고 하면서 지금은 마인드 교육과 완벽하게 복음과 연결되어서 마인드 교육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갖추어진 거예요.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께도 마인드 교육과 연결해서 복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다큐 방송을 봐야죠. 마지막 5편. 5편은 선교에 일어난 역사들 그동안 박 목사님께서 1편에서 장팔리 또 악곡동에서 어떻게 이 복음의 일을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지난편에는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선교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나옵니다 보면은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분야를 가지고 잠깐 나오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인드 교육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회에서 여러분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복음을 위할수록 하나님 내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할수록 이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걸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부터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복음을 위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니 이렇게 스데반이 죽어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큰 핍박이 나도 또 가서 말씀 전하는 거 이게 답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큰 기쁨을 주시고 내 인생에도 큰 축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와서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의 죽음인데 자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앞에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화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 그를 성 밖으로 돌로 치는데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정말 신령한 모습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화를 추구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성화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성화라는 이 교리도 틀린 교리예요. 자,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로를 삼기 위해서 성화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선하게 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지만은 앞으로 우린 점점 성화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악한 자신, 추한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형편없으니까 성화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앞으로 점점 성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자매가 있는데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항공사에 스튜디어스가 되기 위해서 지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취업은 안 됐는데 너 뭐 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 자기 졸업하고 스튜디오스 지망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럼 여러분 지금 무직이에요. 무직. 무직인데 사람들이 아 스튜디오스 지망생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다 괜찮게 봐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엄마가 자기 딸이 스튜디오스를 지망해놓고 이제 1차 면접에서 1차 서류에서 통과했는데 2차 뭐 면접 있고 3차, 4차까지 있는데 1차 통과해가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도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딸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튜디오스가 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면접 보면 대본에 드러나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스튜디오스 될 수 있냐?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만두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매가 원하는 원함은 있지만 스튜디오스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스튜디오스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스펙도 없는 데다가 스펙을 갖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항공사가 호황을 이루어야 계속해서 사람을 뽑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취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너 스튜디오에서 준비하는 거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매는 자기가 스튜디오에서 이제 지망생으로 준비하고 있다 아무도 자기에게 그만두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제가 그만두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물론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니지만은 제가 IYV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했었는데 실망할 줄 알았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안 되는데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지망생이라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들 괜찮게 봐주니까 그걸 못 놓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될 줄 알아요.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지금은 선교회 한 부서에서 북콘서트 팀에서 막 힘있게 일하면서 뭐 늘 밝은 얼굴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딸 스튜디오에서 지망하고 준비하는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아니 1차 합격해가지고 2차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얘가 면접도 안 보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4차까지 있는데 결국에 가면은 안 될 게 뻔합니다. 본인도 압니다. 언어도 안 되고 언어가 돼도 예를 들면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능통하게 해도 우리나라 국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사에서도 되시기는 어렵습니다. 외국 항공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외국 항공사에 지원해가 겨우 막 몇십 군데 넣어가지고 겨우 한 군데 합격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외국 항공사니까 외국에 가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머니에게 설명을 했어요. 딸은 알고 있는데도 이걸 포기하면 부모님도 실망하고 자기가 그냥 이제는 무직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도 스튜디오스 지망생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괜찮게 봐주니까 성화라는 게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도 성화된다고 하니까 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으로 선을 추구하고 좀 괜찮은 사람을 돼가고 있는 모양을 내기 위한 거지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해도 결과는 외식이었습니다.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야 너희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다 외식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스튜디오에서 지원하려고 안 되는데 그래도 스튜디오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괜찮게 봐주니까 그걸 위로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괜찮게 봐주지만 성화는 무슨 성화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한데 안 되는 자신을 인정하려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성화된다고 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지 언제 성화된다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이고 자 그렇게 드러나면 너무 비참하니까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거나 아니면 오늘 종교인들처럼 성화된다고 추구하고 있거나 아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할 뿐인 추하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자신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비참하니까 성화된다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가리고 사는 거고 위로하고 살 뿐이에요. 자,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게 답입니다. 성경은 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이미 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온전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늘 죄짓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나타나니까 성화되고 있다고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지망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 그렇게 다 괜찮게 봐주니까 자기 아무것도 안 되고 갈 길도 없고 무직으로 그냥 직장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비참해지니까 그걸 위안으로 삼고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 성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는 늘 일어나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안 되는데 그렇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성화되고 있다는 위론으로 자기 위로를 삼고 자기 위안을 삼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 자신을 인정하기에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걸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온전케 된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서 부족함에서 벗어나서 온전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홍섭 전사님이 변화되어서 술주정뱅이로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아왔다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성화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온전케 되었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술 끊어보려고 자기가 온전해지려고 애쓰니까 안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온전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여러분이 그거는 성화를 추구하는 거나 비슷한 이론이에요. 여러분에게 형편없는 모습, 부족한 모습, 추한 모습, 악한 모습 있으면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온전케 해놓았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어떤 여러분이 이기느냐, 온전케 해놓은 주의 말씀이 이기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의 말씀이 이기면 여러분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여러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스데반이 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스데반이 본 게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를 보고 나니까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그 마음에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마음에 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돌에 맞아 죽지만은 저 원수들을 하나님 당신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팍 그 마음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하여 분한 마음과 막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 스데반이 두 가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본 것 두 가지가 뭐냐?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고 나서 스데반의 마음에 그렇게 큰 평안함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도 이 두 가지가 보여지면 여러분의 심령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또 축복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는데 그러고는 뭐 그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밖으로 내쳐 돌려 쳐 죽였는데 스데반의 마음에 보여진 세계 간증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성경 1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앉아 계시죠? 그럼 스데반은 뭘 봤습니까? 앉아 있는 걸 봤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 있는 걸 봤습니까? 서 있는 걸 봤죠?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은 이제 죄를 씻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러고는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분명히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서 계실까요? 주님이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일은 다 이루어 놓으셨고 주님이 스데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 어떤 핍박을 만났든 주님이 그를 반겨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핍박과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반기고 계시는데 그 주님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를 핍박하여 돌로 치는 그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마음이 넓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내가 저 주님 앞에 가는데 지금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육신 어차피 죽어질 육신을 돌로 치는 저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첫 번째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제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그를 반겨 맞으시는 걸 보면서 그의 생명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만 압니다. 이 영광을 본 건 아니죠. 근데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 거예요. 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는데, 여러분 그게 보여지니까 스데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그들을 향해 그를 향해 돌로 치는 저들, 그 어떤 마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원한이나 한맺힌 것이나 복수심이나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이 어떤 건지 모르죠. 스데반의 눈에는 죽음 앞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핍박받아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보니까 지금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문제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질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봤죠. 스데반이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지는 못해도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보고 그걸 맛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려도, 다 버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걸 엿볼 수 있는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영광을 조금 맛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니까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하늘나라 상급 받을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상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천국 가서 상주시는 것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이야기해요. 보상.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삶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보상과 하늘나라에서의 보상과 두 가지 보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보상, 그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삶은 그 삶의 결과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야곱처럼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삶을 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시점을 놓고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야곱과 같은 간증이 나옵니까? 다윗과 같은 간증이 나옵니까? 그동안 신앙을 뒤를 돌아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간증이 나오느냐 아니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간증이 나오느냐.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산 삶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 가정이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느냐고. 예. 뭐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냐고. 예. 그건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줬단 말입니까? 하나님 보상을 안 해줬을까요? 보상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독거 노인이 있는데 아무 혜택도 못 보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수급자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이나 딸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름 복음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안 해주시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속이죠.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수급자 되는 건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 돈을 빼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죠.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상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인생 살아가는 거 별거 없어요. 결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려고 결국 가보면은 하나로 좁혀지는데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만나를 먹으면 그 만나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가장 몸을 위하는 성분이 만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복음 위에 살 때 하나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스데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과 가까워지면 이 세상 형편, 내 자신의 모습,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 그 스데반의 죽음을 애통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제3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저렇게 인생을 마감하다니 너무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스데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그는 죽기 전에 그의 마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떠나가면서 그렇게 평안할 수 없고 그렇게 복될 수 없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죽음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거구나. 복음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주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 나를 반겨 맞아주는 주님, 이런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스데반의 눈에 보여진 이 세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세계들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이 보여져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